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인간 존재의 중심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산에서 하신 첫 구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하실 만큼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시며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일생 동안 수많은 노력을 하곤 합니다. 성취를 통해, 배움을 통해, 더 많은 학위를 통해 이 마음의 비움을 채워보려 노력합니다. 또는 재물이나 이성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지위를 통해 이 마음의 공허를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삶의 어느 순간 수많은 노력을 통해 이와 같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거나 이와 같은 힘을 얻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그러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보며 고통을 느끼고 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칭송을 받고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았으면, 나도 저런 집을 한번 살아보았으면, 나도 저런 자리에 한번 올라보았으면 하고 부와 명예와 인기를 한몸에 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기도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곤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소유를 가져도, 높은 지위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크고 깊은 업적과 배움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비어 있으면 공허를 느끼고 방황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마음은 그와 같은 것들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공허와 고통을 잠시 달래주거나 잊기 위해서 다양한 중독 등의 형태로 드러나는 무너져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도무지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충만함과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목자 삼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가진 마음이라고 하는 방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모심으로 채워질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도 없고 채워지지 않는 공간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어쩌면 성경 가운데 일반인들에게까지도 가장 잘 알려진, 나아가 성도님들께 자주 애송되는 시입니다. 겨우 6절에 불과하지만 참으로 아름답고 인생의 모든 깊이를 담고 있는 시편 중의 시편입니다. 이 진리의 시는 주님을 목자 삼은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혹시 조금 불편한 상황 속에, 아니 많은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 혹시 처하여 있을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만족하며 감사한 고백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과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를 양에 묘사합니다.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풀을 뜯는 양이기에 풀밭, 초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먹었으면 또 마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가는 물살이 빠르게 휩쓸고 가버리는 사막, 광야 지역의 우기에 자주 생기는 폭우로 생긴 강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물가는 잔잔해야 합니다. 원어에 메누호트라고 잔잔한으로도 바꾸어 쓸 수 있는 쉴만한 물가,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잔잔한 물가, 쉴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안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양의 특성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순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양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 모두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대표적인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시력도 대단히 나빠서 5m, 10m 이상을 잘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그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양은 다른 동물들처럼 다리가 튼튼하지도 않고 공격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울음소리조차도 다른 동물에게 위협을 주어 쫓아내기는커녕 잡혀먹기 딱 좋은 작은 소리로 겨우 울어댑니다. 그렇다면 이 양에게 물보다도 풀보다도 잔잔한 물가보다도 가장 필요한 단 한 가지의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밤이면 쉴 수 있는 처소로, 그리고 낮에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최근에 목자를 떠난 양의 모습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그 양은 더러운 털로 수북하게 덮여 있어서 도무지 그것이 어떤 동물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는, 동물이 공격해도 도망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몰골이었습니다. 실종된 지 약 6년 만에 발견된 그 양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무슨 동물인지 분간이 어려운 탓에 슈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잠시 사람들에게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음식은 잘 먹지 못하고 두려움에 동굴 구석에 어찌어찌 숨어서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살아있으나 거진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윽고 수소문 끝에 그 양의 목자가 뛰어왔습니다. 그 목자가 그 양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먹이를 먹이고 깨끗하게 닦고 털을 잘 깎아주고 사진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그 두 개의 이전과 이후의 사진은 마치 유명 성형외과의 성형 전과 성형 후를 비교해 놓은 듯한, 같은 양이지만 상상할 수조차 없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과 일화를 통해서 목자를 떠난 양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자를 떠난 양의 모습은 결코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는 바로 구속이었습니다. 목자의 품에 있는 양은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손길 아래 있는 양은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은 비록 길치일지라도, 비록 멀리 보지 못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께서 그 양의 눈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품에 있을 때 양은 비로소 그 참모습을 찾아가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는 이와 같은 한 목자가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양된우리를 먹이시고 누이시며 쉬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립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같은 에스겔 34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분 다윗의 후손을 당신의 때에 세우시고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눕히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구약 성경의 구절구절은 오실 그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르러 말씀은 오신 그분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6장부터 15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자기 계시와 선언, 증거가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자신을 증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부둥켜 안고 뺨을 부비시며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 그 양을, 그 냄새나는 양을 목에 둘러안고 이웃을 초청해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토록 약한 양을, 목자를 떠나기 좋아하는 양을, 작은 양을, 가치 없고 보잘 것 없는 양을 찾아 험곡을 헤매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제가 참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 전까지 마치 제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삶의 어려움을 만나서 마치 몸과 마음이 질식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저의 삶에 엄습해오니 저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싫고 고통인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목회자라고 시편 23편을 아침에 눈을 떠서 묵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절과 둘째 절을 겨우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건성으로 읽고 이제 그 다음 절을 읽으려고 하는데 3절의 말씀이 저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말씀이 제게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동훈아, 너의 영혼이 질식하여 죽어가고 있다. 내가 이 말씀으로 너를 살리기 원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라. 저는 절실히 소생과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쩔 때는 하루에 몇백 번씩 이 말씀을 선포하고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씨앗을 저의 마음이라는 밭에 심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선포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서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뿌리가 제 마음 깊이 내려서 제 마음을 감싸 안고 세상의 폭우에 휩쓸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움켜쥐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라고 번역된 네페시, 그 히브리어 단어, 그 온 존재, 그 생명, 그 목숨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소생해주고 계셨습니다. 상황에 눌리고 기도 없이 퍼렇게 질식해버린 저의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숨을 쉬며 소생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우리 몸에 필요한 풀의 공급자가 되시고 안식으로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온 존재를 회복케 하시고 소성케 하시는 영혼의 의사가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험 가운데 절망할 때 당신의 음성, 곧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소생케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구절이 됩니다. 그 주신 구절을 꽉 붙잡아서 그 구절에 우리의 마음이 붙잡힐 때 우리는 세상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소생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혹 서운함을 드시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우리를 위한 배려이며 우리의 부족함이나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겠다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내가 누구와 약속을 할 때 그것은 거의 조건부입니다. 너도 이것을 지켜, 그러면 나도 이것을 지킬게. 세상 대부분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와 약속을 하면서 너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게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가 항상 이렇게 할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의 부족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무조건적인 약속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는 것을 보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이름, 변함이 없으신 이름,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스스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신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혹시 인생의 후반부에 치매나 기억상실과 같은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고 가정한다면 혹시 그분이 자신의 구원받았음을 잊어버리고 그동안 살아오신 경건한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 그래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신실함을 부인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 양이 누리는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양떼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대로 내게 갚으시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지만 이제 4절을 접어들며 아름다운 광경은 다 지나간 듯 보입니다. 저 푸른 초장 위에 주님을 따르는 그 그림 같은 광경과 양떼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밝은 하늘은 먹구름으로 컴컴하게 덮여버렸습니다. 이제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인생은 예외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야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은 인생은 바로 그 절망의 때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손길을 느끼며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해 주시나이다. 이 힘든 인생길을 목자가 없이 간다면 이 어둡고 기가 막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걷는다면 우리는 도처에 도사리는 위험에 해안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죽은 목숨으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한다면,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주십니까? 가서 다 찢어 먹히라고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 흔한 발톱이나 뿔 하나도 없이 튼튼하지 못한 다리와 멀리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어떻게 이빨을 드러내고 급소를 공격하는 이리떼와 맞서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용맹한 목자, 자신을 지켜주시는 목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떼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보잘것없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걸은 목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좋으신 목자시라면 아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게서 그냥 걷어가시면 되시지 않습니까? 광야를 좀 통과하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곳을 건너뛰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으로 좋으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와 같은 험난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들은 양을 낮고 평탄하고 좋은 지대로만 인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지대는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 양무리가 경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그래서 이런 편한 길을 양들을 위해 일부러 피하기도 합니다. 맹수와 도둑이 많은 곳을 곳도 피해 때로는 험한 길로 자신의 양떼들을 인도하고 때로는 평탄하지 않은 힘겨운 높은 골짜기를 지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특별히 서로 붙어있기를 좋아하는 그 양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털이 서로 엉키거나 벌레가 끼지 않도록 목자는 그 양들이 있는 곳에 일부러 들이받기 좋아하는 염소를 넣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통해 양들이 무더운 여름에 서로 붙어만 있다가 더위를 먹지 않도록 흩어지게도 하며 건강해지도록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길로 인도하거나 그렇게 염소를 허락하는 그러한 시기에 양들은 때로 참 야속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자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가 내 삶에 있다는 것,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하는 것, 나를 약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사용하시려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나의 삶에 주님께서 거두어 주셨으면 하는 무언가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광야나 가시나 염소와 같은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제 곁에 항상 있었던 염소는 재정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군복무 후에 외국에서 학부를 편입을 했던 저였기에 돈 걱정을 안 하고 마음껏 공부하는 것이 소원이라 할 만큼 빠듯한 재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비 낼 때가 다가오면 심장이 조여오곤 했습니다. 한 주 내내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다가 금요일 밤에 자전거로 가깝지 않고 멀리 있는 싼 시장에 가서 한 주간 쓸 것의 장을 보고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어김없이 학교 건물의 화장실을 종일 청소하여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씻고 기도회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였습니다. 단지 싸다는 이유만으로 온몸에 땀띠가 나는 옥탑방에서 몇 해를 살아보았고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젊은 사람이 사망했던 방에서 적은 비용을 내고 몇 달을 살기도 했습니다. 재정이라는 그 염소가 저를 끊임없이 낮아지게 했고 기도하게 했고 그리고 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학부의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수업을 듣던 친구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부유하고 아무런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제가 참 부러워하던 유학생 친구들, 방학 때마다 유명 휴양지를 가던 그 친구들의 이름이 졸업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넘치는 돈과 여유와 시간을 가졌던 그 동료들이 외로움 때문에 인터넷 중독으로 약물과 이성관계와 여러 이유로 힘든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 학업을 중도에 포기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저를 너무나 괴롭혔던 그 재정의 어려움,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여유가 없었던 그 광야의 인생, 컴퓨터는커녕 방에 작은 TV도 없어서 라디오를 듣고 심심하면 성경을 읽으며 지나가게 했던 그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저를 위한 배려의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돈이 넉넉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은 저에게 염소가 되어서 계속 저를 긴장하고 움직이게 했지만 결국 그것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며 배려였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3편의 기록자인 다윗에게도 사울의 죽음의 위협은 참으로 어려운 가시요 염소요 다윗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인생의 광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계획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 다윗의 인격을 하나님께 합당한 왕으로 귀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 다듬어가고 계셨습니다. 사울을 세워 사람의 악함과 그 변하는 마음을 보신 주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는 일을 이루시려 다윗을 다듬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훈련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컴컴한 물고기 뱃속이 없이 요나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자식을 드리는 결단이 없이는 아브라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광야 죽음의 골짜기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다윗 안에 권력이 허락되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게 해주고 계셨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해가고 계실 뿐 아니라 그의 고통 가운데 더욱 그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다듬으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광야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호와로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교우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불편한 인생의 광야에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 대적의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귀한 분이 오셨을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초대하기는 하였지만 기름도 발라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찾아와 향유를 깨뜨린 여인을 힐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누가복음 7장의 기사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리는 관습은 구약 성경에서 유래하였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을 향해 기름 부음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귀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 백성을 인도하는 왕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기름은 동물 혹은 사람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자들에게는 양떼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코팔이라고 하는 그 기생충에 대한 처방으로 양의 코와 눈 그리고 피부 주위에 발라서 기생충의 침범을 막고 아픔을 완화하고 상처를 보호하여 덧나지 않고 치료하게 하는 일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교회는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르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또 아픈 자들을 위해 쓰였던 기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치유,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사용하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려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과 함께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은혜롭게 묵상한 시편 23편의 바로 전장인 시편 22편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고난을 예언하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당하실 고난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절을 잠시 읽어 올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구원과 자유와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잔을 따라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의 잔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분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은 실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저주와 죽음의 잔을 대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의 잔을 넘치게 따라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피 흘리신 주님,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려 목숨을 주신 그 주님을 목자 삼아 따르는 인생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그가 사는 평생에 반드시 그를 따르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약한 양들은 여호와는 나의 강함이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치유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위험을 지나시는 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가 되심으로 내가 안전합니다 노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눈이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를 따르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결코 왕궁에서만 있었다면 쓸 수 없었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지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의미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려 치르신 그 값없는 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귀한 양들,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며 돌보시고 공급하시며 인도하시고 치유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증하는 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아가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주님께 인도하는 기름 부으심 받은 쓰임 받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주님을 존귀하게 주님만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는 은혜의 인생으로 세상에 빛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